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출애굽기서로 모시겠는데 오늘 13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행호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행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아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질서 있게 나왔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 무질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조직된 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다섯 명씩 줄을 지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줄을 서서 질서 있게 그 출애굽하는 그러한 광경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그 아주 그 장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계속해서 그 25절을 보면 창세기 50장 25절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요셉이 그렇게 말한 후 200년 이상 흘렀고 드디어 이제 그것을 실행할 때가 왔던 겁니다. 요셉은 그가 죽었을 때 국가적인 영웅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장사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위에 오르게 되므로 이제는 요셉이 국가적인 영웅의 대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유해가 애굽으로부터 쉽게 옮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약속의 땅에 장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왜 자신의 시체가 약속의 땅으로 옮겨져 장사되기를 원하였을까요? 만약 요셉이 그가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는 그의 승천 장소가 애굽 땅인 것과 이스라엘 땅인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실 아무런 차이도 없었을 겁니다. 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그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들은 그곳이 장차 그들의 천국인 줄로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미래의 요셉의 소망이었고 또 모세 자신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믿음으로 요셉의 해골을 땅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이사 주야로 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무섭고 떨리는 광야라고 불리던 그 더욱고 뜨거운 사막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이 햇볕을 차단하여 주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도 얼굴이 타지 않았을 것이고 땀을 흘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어떠한 민족에게도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포를 일으켜 로마서 9장 4절에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를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는 지금까지 어떠한 교회에도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가시적 현상도 교회에 나타난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영광이 필요했던 것은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지금처럼 역사적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광야로,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으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태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친 곳이 어딘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어디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두라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은 한 번 더 우리가 그 광야에 대해서 또 출애굽기에 대해서 또 시내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우리가 정확히는 지금 알 수도 없습니다. 14장 3절로 가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을 감시하는 정탐꾼이 있었는데 사실 100만이나 되는 대민족, 어느 학자는 200만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민족이 이동을 하는 그러한 이동을 숨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리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향하여 갔을 때 바로는 그들이 그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추격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분명히 마지 못하여 이스라엘로 가게 허락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도 바로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이셨습니다. 4절로 가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마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재앙으로서도 그들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데 충분하였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확신시킬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5절로 7절로 가보시죠.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화하여 거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애굽의 군대가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600대의 병거, 요즘으로 말하는 탱크입니다. 600승의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뒤따라왔는데 여러분은 그 많은 숫자의 병거를 거느린 애굽 군대가 무기가 없이 무력하여 방어 능력조차 없는 특히 부녀자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쉽게 공격할 수 있었는지 상상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강한 군대에 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죽이고 약탈할 수 있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쫓아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보는 거예요. 이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라고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모세를 조롱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때로서는 모세에게 더욱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웅대한 피라밋이 왕들의 매장지로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전역에는 미라가 있었으며 따라서 애굽은 광대한 공동묘지와 같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당신은 애굽 땅에 우리를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곳 광야까지 데려와서 죽게 합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틀림없이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로 가보실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위기에 빠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서 구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 비행사들과 함께 달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지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온통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전혀 소망이 없는 곳이요 하나의 커다란 공동묘지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500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로되 분명한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주목을 해보시면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던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도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라고 요나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왕도 그와 똑같은 말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주제입니다. 1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들의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14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속죄의 평안을 가져다 주신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15절 16절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요치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하느냐 아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널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설명들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보수주의 계통의 훌륭한 신학자와 역사가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매기 성경 강해가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강풍으로 바다 물에 길이 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물이 좌우의 벽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연현상으로 바다가 갈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려는 순간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이 기적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 두 가지 중요한 입장에 서 있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여 바다가 갈라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발을 물에 적시지 않은 채 바다 건너편에 도착을 했던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들이 건넌 바닷길에는 그들의 발을 적실 만큼의 물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란 아주 어렵죠. 여러분 17절로 가보시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바로가 홍해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려 할 때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은 진정 당신네들이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백성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바로를 비롯한 그들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틀림없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것은 진정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그래서 강박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8절로 21절을 볼까요? 내가 바로와 그 병고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말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애굽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 바다 건너편에 이르게 되지만 바로와 그의 군대는 바다 가운데 몰살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본문에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진정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19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은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큰 동풍이 불매 바닷물이 물러갔던 것이죠. 이것이 자연현상에 의한 바람이었다면 결코 좌우에 물로 벽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아르넬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해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